여러분 지금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뭔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미국의 F-22기 렉터라고 합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왜이 전투기가 세계에서 최강일까요? 물론 타 기종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더에도 이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때문입니다. 지금은 적의 전투기를 눈으로 보면서 전투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로 감지하면서 전투를 하죠. 그런데 이 F-22 렉터 전투기는 소위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방어라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기로 공격을 받으면 마치 눈 가린 권투 선수가 눈뜬 권투 선수에게 이 공격 당하는 것처럼 자기가 언제 어떻게 공격받는지도 모르고 공격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싸움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는 병이 무섭습니까? 모르는 병이 무섭습니까? 모르는 병이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검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병을 알아야 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신앙생활은 악한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여기 에베소서 6장 11절 그 이하 뒤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만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전신 갑주를 입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탄의 계략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데 뭐가 불화살인지 알면 막을 수가 있지만은 뭐의 불화살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불화살이 보여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시험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김 집사가 뭐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은 당사자는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겨질 겁니다. 이때 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아,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허튼 소문으로 우리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렇게만 깨달으면은 쉽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몇절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사탄이 즐겨 쓰는 이 계략을 하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사탄이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지요? 돈 귀한 겁니다. 이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돈이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돈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돈은 아주 무서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는 계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탄의 계략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러나 이분은 몸도 굉장히 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한 분이 도대체 이 뭔 힘으로 그렇게 악독한 일제의 고문 속에서도 그 신사참배를 그가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천국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 얻은 힘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고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영안이 밝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이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어서 몸이 편안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 영적인 눈이 밝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땅을 쌓아둔 재물은 해를 당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둘째는 재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매일 뭘 생각하겠어요? 땅만 생각합니다. 땅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보물이 있는 그 하늘을 생각하며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일까요? 그거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재물을 자기 욕심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잠시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땅에 쌓아둔 거이고 그 자체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삶이라 하나님의 상급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땅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우리 눈으로 보면 저절로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 사장에게 돈을 맡기면은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주지만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할 거이다. 이거 아는 사람이 김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알면은 절대로 안 맡기는 거예요. 알면은 여러분 저절로 하늘에다가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에 쌓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더욱이 재물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면 벌받습니다. 이거 알면은 절대로 재물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쌓아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물을 바로 사용하려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재물만 바르게 사용하겠어요?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최소한 이 네 가지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높이 보는 거, 그리고 멀리 보는 거, 그리고 아주 넓게 보는 거,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게 보는 것입니다. 높게 본다고 하는 것은 땅만 본다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꼭 덧붙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서만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저 그때 비로소 그 돈을 찾아서 쓰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돌보심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유치하지만은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돈 천부를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천부로지 보상받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무슨 천부로지 보상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우리는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이 필요하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것을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으면 이 세상에서도 상급받고 물론 하늘에서도 상급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 가치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재물이 하늘에 쌓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걸 받아 먹어야지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재물을 쌓으면서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 내가 쌓은 걸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생과 그 많은 축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인 영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면은 이렇게 현세와 내세의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도 아울러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볼 때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이 온 천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은요,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은 보장되는 거지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심리학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자존감, 이 자화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열등어 쓰기 많은 사람 보세요.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화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열등어 쓰기 많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늘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많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좋은 열매 맺는 것도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얻는 이 자존감은 한계가 있어요. 왜? 세상은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존감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순간 금방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 인기를 누려도 그것 때문에 확고한 무슨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우리의 자존감이 있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자아상 아니겠어요? 이거 알면은 아주 놀라운 자존감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존감 역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높이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가장 고귀한 이 자존감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멀리 봐야 합니다. 이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거리나 장소 무슨 뭐 멀리 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 먼 시간 뒤를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중까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멀리, 얼마나 나중을 볼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갈리지요. 바둑만 해도 얼마나 수를 멀리까지 보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를 얼마나 멀리까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가 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보는 것이 가장 멀리 바라보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후에 심판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은 사실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높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다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영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멀리 바라보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결국은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종말에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난 20세기 초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한동안 일본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인 사실대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멀리 보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고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본,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섭리를 멀리 바라볼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애국자로 남아서 명예로운 이름을 남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만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은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패가망신을 당하고 말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할 수 없어서 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은 앞장서서 가르치면서 선동하면서 한 사람도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이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초대형 교회에서 주는 재력, 돈, 도움 뭐 이런 것들에 빌부터 지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사회 부정부패에 동조하면서 지금 당장 편하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의로운 섭리를 멀리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진짜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죄악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섭리를 멀리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또 소망 속에 의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넓게 보아야 합니다. 넓게 본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넓게 보아야 됩니까? 여기에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세상에는 선을 지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 주위만 바라보다가는 낙심하기 때문에 넓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해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남은 건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노렘나무 아래에서 넋두리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7천명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제부터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동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썩은 것 같으면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 이런 가운데서라도 썩지 않고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을 그 사람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고 그래도 결코 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빛의 사람들을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그 의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넓게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게 보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넓게 봐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참된 사랑은 좁은 것이 아니잖아요. 넓은 게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좁은 사랑이 아무리 헌신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사랑은 편애이기 때문입니다. 편애는 아무리 커도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낳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바치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도대체 이 초대교회는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조금 소외됩니다. 금방 불화가 생기잖아요. 소수의 이 헬라파 과부까지 넓게 보지를 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크게 헌신을 해도 넓게 볼 수 없으면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의 흉악한 범죄자들도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소외되는 성도 없이 모두들 존경하며 넓게 넓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마음 속 깊이 보아야 할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제일 친절해요. 세상에서 그러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지요. 부모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죠? 아내도 남편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가족은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사기꾼이 제일 많이 하고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가족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사기꾼에 속아서 사기당하고 가족을 미워하며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악한 꾀에 속아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이웃에게 오해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을 해도 그 마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가 실수를 했어요. 나와 교회에 해를 끼쳐도 그 마음을 보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이 꼭 그렇게 소리하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에서 이단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오히려 쓴소리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성도예요. 쓴소리, 우리에게 유익한 목회자는 쓴소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도의 마음 혹은 그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편하라고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서로의 마음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진리에 설 수 있고 더욱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안이 밝아져서 멸망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살더라도 멀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바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드리고 우리도 큰 상급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축복을 보면서 생명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마음 깊은 속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붙으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으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으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으네 주 날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으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눈보다 영안이 밝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약해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상의 학문도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성도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